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만중의 구운 몽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아주 화창했었죠. 변덕스런 날씨도 어제만큼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햇살과 바람을 잘 조화시켜주더라고요.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에 저도 잠시 바람을 쐬고 왔거든요. 공원의 사람들 표정도 행복해 보였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이들 표정 참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구운몽 얘기로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저와 함께 하실 백운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집에 아이 있으세요?
아, 조카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이제는 막 대학생이고 그래가지고.
저런. 하지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한 조카 다섯을 집에다가 이렇게 주르두루 빼가지고 네.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날 뭐 어떻게 해줬어요? 아이들?
도망갔어요, 저는. 어린이날 제가 인형극 같은 걸 네. 제가 좀 해서 네. 저는 밖에 나가서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랬구나. 네. 네. 얼른 자기 아이들을 또 어린이날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아,
저도 애 같은가 봐요. 원래 여기 앞에 보면은 제 이름 앞에 서혜정 씨가 계속 뭐 붙여주셨잖아요. 뭐 네. 성실하고 뭐.
네, 어린 왕자.
오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이게.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피터팬.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구운몽 낭독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첩이 의리를 지켜 주인과 하직하고 여협객이 칼을 들고 신방에 나아가다.
태감이 진채봉의 방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옴을 느끼고는 문을 뻥하니 차버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 지금 죽으리로다.
어어어, 그럼 무슨 일이오? 왜 울고 계시는데요? 허허, 천자께서 양소유 상세의 시를 다시 보고자 하셔서 가지러 왔건만 어찌된 연으로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요?
반명한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어 양소유 상서의 글 아래 저의 잡스런 말을 더하였으니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천자께서 보시면 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제 손으로 죽으려 합니다.
이보시오. 그 정신 차리시오. 악플을 단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대수라고 괜찮수다.
아닙니다. 태감께서는 그냥 제가 죽은 후 잘 묻어주십시오. 양지 바른 곳은 아니어도 되니 양소유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태감.
어허, 거참 없지 그런 말을 하시는 게요. 전자께서 인자하시니 혹 죄를 안 해주실 듯하고 설사 진노하실지라도 내가 힘써서 구할 것이니 걱정 말고 날 따라오시구려.
채봉이가 울며 태감을 따라가니 태감은 채봉을 어전 문 밖에 세워두고 천자에게 양소유의 글을 전달했다.
양소유 상서의 글을 가져왔나이다. 살펴보시지요.
역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구나. 어디 보자. 양소유 상서의 글 밑에 다른 글씨체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고?
아하하하, 그것은 여중서 진채봉의 것입니다. 진씨가 저에게 말하기를 상께서 찾으실 줄 모르고 어지러운 말을 아래다 썼더라 하고 미리 죽으려 하는 거를 제가 겨우 말려서 데려왔나이다.
천자가 다시 그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기부로 만든 부채 둥그러 가을달 같으니 일찍이 누상에서 부끄러워하던 일을 생각하노라. 지척에서 서로 알아보지 못할 줄을 알았던들 그대로 하여금 자세히 못 보게 함을 뉘우치노라.
이야, 그래서 애달픔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채봉이가 필연 사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어느 땅에서 누구를 만났단 말이야? 양소유에 대한 사모의 글 같기도 하고. 여튼 글솜씨가 제법 있구나. 채봉이를 안으로 불러들이거라.
걔 밖에 진채봉이 있느냐? 안으로 들어오거라.
부르셨사옵니까?
채봉아, 바른대로 고하면 죽을 죄를 사할 것이니 우리에게 털어놔. 어떤 사람과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응? 자세히 말 좀 해봐.
예, 신첩이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전에 첩의 집이 망하지 않았을 때 양소유 상서가 과거를 보러 서울에 왔었습니다. 그때 첩의 집 앞을 지나다가 마침 서로 만나게 되어 양유사를 지어 마음을 통하고 언약을 하였사옵니다. 그 후로 만나지 못하고 우연히 천자를 모시다가 이곳에서 양소유 상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여 제 신세가 매우 처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세를 슬퍼하여 양소유 상서의 글 밑에 저의 감정을 덧붙여서 글을 썼으니 첩의 죄는 1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거 사실인가 보다. 양소유와의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안타까운 사연이다.
예, 사실이옵니다.
너의 죄는 비록 중하지만 글 짓는 재주가 참으로 안깝구나. 우리 난양공주를 잘 보살펴주는 은혜가 있으니 이번 일은 훌훌 털고 난양공주를 더욱 극진히 모시도록 하여라.
천자가 채봉에게 도로 양소유의 글을 돌려주니 채봉이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다. 한편 양소유에게 난양공주와의 혼인을 제의하러 다녀온 워랑이 돌아왔다.
형님, 저 워랑이옵니다.
호호, 어서 들어와. 기쁜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저, 나쁜 소식이옵니다.
어?
양소유가 이미 짝이 있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이미 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난양공주를 저버리겠다고?
그렇습니다.
아니, 양소유 벼슬이 상서의 이르렀건을 마땅히 조정 돌아가는 것을 잘 알 터인데 어찌 그리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는가?
법 없이도 살 양소유입니다. 헌데 정서조와 비록 폐백을 주고받았다고는 하나 잘 설득하면 넘어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말을 하겠네.
다음 날 천자는 양소유를 따로 불렀다.
어흠, 어제 월왕과 나눈 이야기는 내가 잘 들었네. 헌데 짐의 누이 난양공주가 재주가 매우 뛰어나고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자네의 배필이 되기에 합당하니 마음 무거워 말고 내 뜻을 좀 따라주게.
성상께서 저에게 죄를 주지 않으시고 다시금 좋은 말로 타일러 주시니 천운이 만극하옵니다. 다만 저의 처지는 타인과 다르옵니다. 제가 젊은 서생으로 서울에 와 즉시 정서조에게 의지하였을 뿐 아니라 정사도와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은 지 오래되었고 이미 저의 짝이 저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다른 여자와 또 혼인을 맺겠사옵니까?
경의 처지 비록 그러하나 짐이 경을 중하게 여겨 형제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태우께서도 자네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태우를 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짐의 말을 들어야 될걸?
하지만 정말 아니 되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각을 할 시간을 줄게. 지금은 그저 나와 바둑이나 한 판 둬. 바둑을 두면서 사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여봐라! 밖에 보관해둔 바둑판 들고 와.
천자와 양소유는 반나절을 조용히 바둑을 두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양소유는 정사도를 보자 슬픔이 밀려왔다. 정사도 또한 월왕과 양소유의 대화를 전해들었기에 낯에 슬픈 빛이 가득하였다.
아이고, 장인어른, 제가 마땅히 상소하여 따지려 하니 장인께서는 너무 염려 마소서.
자네가 벌써 두 번이나 임금의 명을 어겼으니 이제 상소하면 필연 중죄를 입을 것이니 순종함만 갖지 못할 것이오. 내 딸의 신세를 생각하면 자목함을 어찌 말로 하겠는가마는 어쩌겠는가. 또한 이제 자네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도 불안해 보이니 우리 딸에게 주었던 폐백을 도로 받아가게.
아니, 장인께서 왜 더욱 저를 내치려 하십니까?
사실 태후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조서를 내렸다네. 자네가 보낸 폐백을 돌려주라 하셨기에 이렇게 주는 것이니 저 밖에 나.
양소유가 대답을 하지 않고 화원에 서 있으니 춘랑이 다가와 말했다. 일이 이렇듯 잘못되었으니 저 또한 상공과 하직하겠나이다.
춘랑아, 내가 힘을 써서 상소하면은 천자께서 들어주실 것인데 왜 출랑이 너마저 나를 버리려 하느냐? 왜 다들 나약한 생각만 가지고 있난 말이야?
첩은 어릴 적부터 정소자를 섬겨 죽기 살기를 같이 하고자 맹세하였으니 소자를 따름이 몸과 그림자 같습니다. 소자의 몸이 이미 상공을 떠났는데 그림자인 제가 홀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출랑아, 결국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소저께서 많은 상처를 입으시고는 머리털을 깎고 불문에 의탁하여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겠노라 매일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소저를 두고 제가 어찌 상공을 따르겠습니까? 오늘, 아니 지금이 영별입니다. 다음 생에서 뵙길 바라겠나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서로 오열하여 한동안 울음소리가 멈추지를 않았다. 양소유는 그 길로 격렬한 상소를 올렸다. 태후께서는 그 상소를 보시고는 매우 노하셔서 양소유를 감옥에 가두라 하니 천자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아이, 거참. 나 또한 양소유가 받는 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임을 알지만 태후께서 진노하셨으니 구할 도리가 없구나.
태후가 몇 달 동안이나 양소유를 옥에 가두고 괴롭히니 정사도 역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손님도 맞이하지 않았다.
여자들이 의리 있죠.
아, 너무 양소유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딱 이 모든 시선의 삶의 시선의 집중이 양소유에게 다 돼 있어요.
네.
옆에서 배려하는 사람, 위해 주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앞날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
네.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이상적인 남자를 그려놨네요.
아, 그러니까 김만중이 이걸 읽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게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그러니까 것
같기도 해요. 대리만족을 느꼈을 거예요.
네네.
그죠? 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우리 노래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느껴볼까요?
네.
버즈입니다. I love. 버즈의 My love 들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낭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과연 지금 이 양소유는 네. 몇 명의 그 인연을 만났을까요? 기억나는 게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거 누구 있으세요?
지금 뭐 제가 채봉이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춘랑이 했고요.
아.
예.
혹시 다 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계실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게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네.
계시면은 반드시 게시판에 올려주면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누가 1등을 올려주시나 궁금합니다.
네, 자,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도번 오랑캐가 마침내 40만 병조를 일으켜 변방 마을을 잇따라 함몰시키고 선봉이 위교에 가까워지니 서울이 진동하였다. 천자가 군신을 모아 의논하였다.
야, 이 오랑캐들이 아주 날뛰는구나. 서울에도 피해가 미칠 듯 싶은데 나 이를 어쩌면 좋지? 대신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서울에 있는 군이 수만에 지나지 않고 변방에 있는 군사들은 일이 급한 까닭에 미처 부르지 못할 것이옵니다.
아이고, 참으로 문제다 문제야. 방법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사오나 옥에 갇혀 있는 양소유를 불러내심이 어떻습니까?
어?
양소유가 계책을 잘 세우고 결단 또한 잘 내리니 지금 불러다가 의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하하, 우리에게는 양소유가 있었지. 양소유야말로 우리를 도와줄 영웅이야. 바둑용어로 신의 한수라고도 하지. 그래야겠다. 내가 태후마마께 청해보겠어.
천자는 태후에게 손수 청하여 양소유를 석방하였다.
양소유 상서, 상황이 안 좋아.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서 계책을 말해보시오.
서울은 종묘와 궁궐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버리면 천하의 인심이 진동할 것이니 쉽게 수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수천 군을 얻는다면 죽기로 싸워 적군을 물리쳐보겠나이다.
이야, 알겠어. 내 워낙 자네의 재주를 중히 여기니 즉시 자네를 장수로 봉하고 군사 3만을 주겠네. 적군들을 좀 막아주시게.
양소희는 그 길로 3만 군사를 지휘하여 위교를 건너갔다. 양소유는 오랑캐 선봉과 싸워 장수 좌현왕을 활로 쏘아 죽이니 도적의 대군이 일시에 물러났다. 이 소식을 들은 천자가 크게 기뻐하고 양소유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이야, 수고했어. 그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로 다 물리쳤다며. 그 흉악하다던 적장의 머리를 배우다니.
저 아직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도적이 비록 패하였으나 목을 벤 숫자가 10분의 1도 되지 않사옵니다. 원컨대 신이 군마를 더 조달하여 승기를 타 적국 깊숙이 들어가 그 임금을 잡고 나라를 멸하여 길이 자손의 걱정을 없게 하겠나이다.
이야, 역시 양소유 상서야. 양소유 상서의 직책을 어사태후 겸 병부상서 정서대원수로 봉하고 상방보검과 붉은 화살과 총 통천 어대를 내어주고 백모 황월을 주어 삭방, 하남, 산남, 농서 등에서 병마를 조달하여 쓰게 하겠어.
아,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양소유는 그 길로 대병 20만을 모아 훈련하되 병법은 육도를 따랐고 진세는 8괘를 벌렸으니 정숙하고 호령이 엄명하였다. 도적 피하기를 대나무 때리듯 하니 몇 달 사이에 도적에게 빼앗겼던 고을 20여 성을 회복했다. 양소유의 군이 계속 행하여 적석산 아래에 진을 쳤는데 갑자기 앞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까마귀가 울며 진을 뚫고 가거늘 양소유가 말 위에서 점을 치고는 말하기를.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앞길을 막지만 날 닮은 까마귀가 그걸 뚫고 지나가는구나. 즉 목전에 적국 사람이 내 진을 엄습하지만 결국은 좋은 일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을 머물게 하여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삼군을 경계하여 잠들지 말고 방비를 엄하게 하라 일렀다. 이날 밤 양소유가 장막 안에 앉아서 촛불을 밝히고 병서를 보았다. 문 밖에서는 병사들이 순찰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막 밤 11시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찬 바람이 불어 촛불을 끄고 서늘한 기운이 양소유를 감쌌다.
피곤해. 근데 뭐지? 어째 등골이 서늘하니. 야, 이거 참으로 이상하다.
소유가 방을 둘러보는데 한 여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아이, 깜짝이야. 당신 누구요? 이 밤에 나의 군중에 들어오면 무슨 까닭이요?
여자가 손에는 서리 같은 비수를 들고 양소유를 노려보며 말하기를.
토번국 찬보의 명을 받아 원수의 머리를 가지러 왔나이다.
결국. 그러나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리요. 내 머리를 쾌히 베어가시오.
그럼 안녕히 황천길 타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칼을 바닥에 던지고는 양소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되,
첩이 어찌 귀인을 해치겠사옵니까? 놀라지 마소서.
아니, 이미 놀라게 해놓고선, 그리고 또 칼을 들고 군중에 들어와서 나를 해치지 않는 건 그 무슨 까닭이요?
첩의 근본을 말하겠나이다. 헌데 천장에 붙어있느라 온몸이 쑤시니 자리를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장! 그럽시다. 고생하셔서 이리 내려오시오. 여기 앉으시구려. 자, 그럼 낭자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소이까?
아니, 이제 뭐 여기저기서 나타나다 천장에서도 이제 떨어지네. 막 여자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천장에서도 떨어지고 이제 땅 속에서도 나오겠는데요? 잘하면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요?
바다 속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야?
와, 그거야. 그거 나오면 정말 그거는 시쳇말로 대박이다. 와, 이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네. 음향 효과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네. 귀신을 사실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음악 들으니까 등골이 쭈뼛쭈뼛 쓰는데 혹시 밖에 막 어두워지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저는 밤에 지하 주차장 못 내려가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요. 거기 누구 있어요?
네. 이 기대되는데요. 도대체 이 네. 이 여자가 누굴까?
왜 왔을까요? 정말.
그러게요.
칼을 들고 있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해치겠다고 와갖고 버리고 무릎 꿇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그리고 또 밤이라는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추리를 해보자고요.
네.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You give me something.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김만중의 구운 몽을 듣고 계십니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백룡담에서 양소유가 귓병을 쳐부수고 동정호에서 용왕이 잔치를 열어주다.
양소유가 귀신같이 나타난 그 여자를 보니 구름같은 머리털을 위로 올려 금비녀를 꽂았고 소매 좁은 전포에 석죽화를 수놓았으며 발에는 봉의 머리처럼 수놓은 신을 신었고 허리에는 용천검을 찼다. 양소유가 그 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쾌속 스캔하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천연한 절대 미색이 마치 한 송이 해당화 같구나. 내 만일 종군하던 목란이 아니면 금합을 도적하던 홍선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목란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장하고 종군했던 여인으로 목련사의 주인공이고 홍선은 당나라 시절의 유명한 여협객이다.
그나저나 내 방에는 왜 들어온 것이오? 나를 찾아온 이유라도 있소?
첩은 원래 양주 사람이니 조상부터 당나라 백성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한 여도사를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사가 도술이 있어서 제자 10명에게 검술을 가르쳤는데 진해월, 금채홍, 심요연이 심요연은 곧 저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의 이름이 심요연이라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제 스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래 우리 무리가 아니다. 너는 나중에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것이니 겨우 나를 바라볼 바가 아니야. 네가 훈련을 하며 만일 인명을 살해하면 너의 앞길에 해로울 것이야. 이런 연유로 너에게는 살상을 갓 가르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니 제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저의 검술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스승이 또 이르되.
너희의 전생 인연이 당나라에 있지만 그 사람은 큰 귀인이라. 너는 변방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서로 만날 길이 없다. 너에게 검술을 가르쳐 이 일을 빌려 귀인을 만날 도리를 가르치니 후일에 백만 군중의 창검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허, 그랬군요. 아, 말씀이 길어지시나 봅니다. 자, 여기 물 한 잔 마시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요. 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스승을 떠나기 전 스승이 이르기를.
천자가 양소유라는 대장을 보내 도번을 정벌하려 한다. 그러니 적장 찬보가 사방에 방을 붙이고 천금으로 상을 걸고 양소유를 없앨 자객을 모집하니 네가 급히 가서 도번국의 모든 자객과 겨루어 이기고 한편으로는 양소유 장군을 위기에서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의 인연을 만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만나기 위해 토번국에 가서 모든 자객과 겨루어 이기고 찬보의 신임을 사서 나를 만나러 온 것이오?
그렇습니다. 토번국에 가서 찬보를 만나니 먼저 온 자객 10여 명과 검수를 비교하라 하기에 제가 자객들의 상투를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찬보가 매우 기뻐하여 양소유 상서님을 은밀히 살해하라 했습니다. 허나 저의 뜻은 소유님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이니 스승의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이 위태로운 목숨을 구하고 나를 몸소 섬기고자 하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오? 백년을 함께 늙기를 원할 뿐이오.
이날 밤에 원수가 장중에서 심여영과 잠자리를 함께하니 창과 칼의 빛으로 화초를 대신하고 조두 소리를 금슬로 삼았다. 군영 가운데 달빛이 밝고 관문 밖에 봄빛이 가득하였으니 깊은 밤 비단 장막에 한 조각 각별한 정과 흥이 넘쳤다. 양소유가 심여영과 즐거움에 빠져서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장수들도 만나지 아니하니 이에 요연히 말하기를. 여자가 군중에 오래 있음이 마땅하지 않은지라 이제 하직하겠나이다.
요연아, 네가 어찌 보통 여자에 비하겠느냐. 앞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네가 우리에게 좋은 묘책을 가르쳐주기를 바라는데 어찌 날 버리고 가려 하느냐.
상공의 신이한 무예로 쇠잔한 도적을 멸하기는 썩은 나무를 베는 것과 같을 것이니 무슨 의심이 있겠나이까. 첩이 이곳으로 온 것은 비록 스승의 명이지만 이제 돌아가서 스승을 뵙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상공의 회군을 기다려서 따라가겠나이다.
알겠다. 그렇게 함이 옳거니와 네가 간 후에 다른 자객이 오면은 어쩌겠느냐?
자객이 비록 많지만 저의 적수가 없으니 첩이 상공께 귀순한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은 감히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요연은 허리춤에서 묘와 환이란 구슬을 꺼내어 양소유에게 건네주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찬보의 상투에 달렸던 구슬이니 찬보에게 이 구슬을 보내서 첩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소서.
오호, 그래. 네, 알겠다. 또 가르칠 말이 있느냐?
앞으로 남구는 반사곡을 지날 것입니다. 그곳은 길이 좁고 좋은 물이 없으니 행군을 조심하고 우물을 파서 군사에게 먹이도록 하십시오. 요연이 말을 마치고 하직하거늘 양소유가 만류하였지만 이미 요연은 몸을 솟구쳐 훨훨 날아갔다. 중국 무술에 나오는 일명 경공술이다. 이러니 옛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가 필요 없어 발명을 안 했나 보다. 양소유가 모든 장수들을 모아 요연의 말을 전했다.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서양에서 온 안나 장군의 생각은 어떤가?
원수의 헝복이 하늘 같으니 참 기이한 사람이 와서 돕는구만요.
좋아. 안나 장군을 앞세우면 이 파란 눈을 보고선 적군들이 기겁을 할 것이다. 어서 힘을 내서 진군하도록 하자꾸나.
양서유와 장수들은 행군하여 여러 날 만에 토번에게 요연이 준 묘와 환을 보내고 어느 큰 산 아래에 진을 쳤다. 헌데 길이 매우 좁아서 말 한 마리가 겨우 지날 만했다. 그들은 이런 좁다란 길 수백 리를 행군하여 겨우 넓은 곳을 찾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쉬었다.
목이, 나 목이 너무 말라. 온 몸이 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야.
아, 나도 그래.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네.
저 밑을 좀 봐. 산 아래 맑은 물이 콸콸 흐르고 있다.
역시 양수유 장군님과 함께하니 행운이 따르네.
맞아. 하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게야. 우리 어서 내려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올라오자.
군이 오랫동안 고생하였는지라 맑은 물을 보고는 다들 다투어 내려가서 물을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병사들의 온 몸이 푸르게 변하고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떠는 것이 아닌가. 기어코는 순식간에 하나 둘씩 병사들이 죽어나갔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물가에 내려가서 봐야겠구나.
양소유가 놀라서 친히 물가에 가보니 물이 깊고 푸르러 그 속을 측량하지 못하고 찬 기운이 넘실대고 있건을 음산하니 매우 의심이 되었다.
아, 이곳이 분명 요연이 말하던 반사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군에 명하여 여러 곳에 우물을 파서 물길을 내라고 하였다. 수많은 군사들이 영차영차하며 열 길 이상을 파도 세문커녕 파도 세문커녕 반짝이는 물방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양소유가 매우 민망하여서 그곳을 떠나고자 호령하였는데 갑자기 앞뒤에서 북소리가 진동하며 오랑캐 군사가 험한 곳을 점거하여 길을 막았으니 관군이 진퇴양난이었다.
10길 이상을 파도 셈이 아니라 10길 이상을 파도 셈은커녕 반짝이는 물방울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양소유가 아니 이 요연이요.
네.
예? 아, 요연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안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지금 갑자기 스튜디오에.
인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나예요.
안나가 그 장군을 하는데 저는 갑자기 잔다르크가 생각났어요.
맞아.
딱 안나만한 나이였었고 그리고 그 뭐 그 당시에 배우가 누구였더라? 딱 그 안나 같은 이미지였어요.
무슨 이미지예요?
잔다르크. 잔다르크. 네. 노래 듣고 낭독 이어갈까요? 클론입니다. 꿍따리 샤바라.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들으셨고요.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양소유가 영중에서 도적을 물리칠 계교를 생각하지 못한 채로 밤이 되어 의자에 기대어 잠깐 졸았는데 문득 이상한 향내가 코에 가득하며 여동 두 명이 나무 뒤에서 나오니 용모가 기이하였다.
우리 낭자께서 크이엔을 잠깐 청하십니다.
낭자? 낭자라니? 아니, 낭자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 낭자는 영왕의 착은 딸입니다.
용왕이 있는 곳은 분명 깊은 물이니 나는 인간 세상 사람인지라 가고자 한들 어찌 가리요?
밖에 마리와 있으니 귀인을 그 말에 타시면 파닥 속에 가심이 어렵지 않사옵니다.
좋아요. 말을 타고 가자는 말인데 그럼 출발하시죠.
양소유가 여동을 따라가 보니 총마 한 필에 금한장을 얹었고 종자 십수명의 복색이 매우 화려했다. 양소유가 말에 오르니 말이 빠르게 달려서 순식간에 못으로 들어가 큰 물에 도착하였다.
아니, 수중의 궁궐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다니 정말 왕이 사는 곳 같구나. 근데 문 지키는 군사의 머리는 생선이고 새우 수염을 달고 있으니 이 꼴이 좀 우습구나.
양소유가 물속 용궁에 넋이 나가서 정신없이 구경을 하는 동안 어느새 궁궐 중앙에 이르렀다. 궁궐 중앙에는 흰 옥으로 만든 의자를 남쪽으로 향하여 놓았거늘 시녀가 청하여 앉으라 하고 계단 아래에 비단 자리를 깔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시녀 십여 명이 한 여자를 옹위하여 왼쪽 행랑을 따라 중앙에 다다르니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신선 같고 복색의 화려함이 세상에 없는 바였다. 시녀 한 명이 긴 소리로 말하되
동정 요녀가 양소유 원수를 빕기를 정한 아이다.
양소유는 순간 놀라서 피하려 했으나 두 시녀가 양쪽에서 소유의 팔을 붙들어매니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그 시녀들은 필히 상어나 고래가 틀림없었다. 아름다운 용녀는 양소유를 높은 자리로 안내하고는 자신은 밑바닥에 앉았다. 양소유가 놀라서 말하기를
아니 나는 속세에 범상한 사람이고 낭자는 높은 신령이요. 이토록 나에게 공손하게 대하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첩은 동정 용왕의 작은 딸입니다. 첩이 갓 태어났을 때부터 왕께서 진인을 만나 첩의 팔자를 물으니 진인이 이르기를 이 여자의 명은 전생에 선가에서 내려와 지금은 용신이 되었으니 다시 사람의 몸을 빌려 인간 세상에서 아주 귀한 사람의 희첩이 되어 일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중은 불가에 돌아가리라 하니 사람의 몸 얻기를 귀하게 여기고 신선과 부처를 더욱 공경하였습니다.
용왕의 딸이 인간의 첩이 된다. 그래서요?
그리하여 첩은 인간 세상 속 귀한 사람의 희첩이 되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남의 용왕의 아들 오현이 제가 곱다는 말을 듣고 우리 집에 청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진인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의 용왕의 아들은 매우 화가 나서 저희 아버지에게 화풀이를 하며 저에게 더욱 구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를 떠나 홀로 외로이 오랑캐 땅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군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그런데 나를 왜 이런 물속까지 불렀소이까?
첩이 귀인을 청하여 이곳에 오게 함은 아무리 군사들이 못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제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어? 왜 물이 안 나온단 말이오?
지금 군사들이 파는 곳은 좋은 물이 없사옵니다. 원래는 그곳의 물이 아주 깨끗하였습니다만 첩이 온 후 저주가 내려져서 물이 변했나이다. 허나 귀인께서 오시고 저의 마음이 풀리니 그 물이 독이 아닌 약으로 변했사옵니다.
그윽한 골짜기에 따뜻한 봄이 돌아온 것과 같구려. 그렇다면 군사들이 길어 먹어도 해롭지 않고 전에 먹고 병든 사람의 병도 고쳐진다는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이 낭자의 말대로라면은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니 아름다운 기약을 정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지금 바로 귀인을 모시고 싶지만 부모께 아직 이 사실을 고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비늘이 돋은 몸으로 낭군을 모실 수도 없을 뿐더러 남의 태자가 항상 사람을 보내어 이곳을 염탐하니 한바탕 요란한 일이 귀인에게 미칠까 두려워 산뜻 모시지 못하겠사옵니다.
비늘이요? 비늘이라. 그러면은 생선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찌할 생각이시오?
생선이 아니라 인어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미안하오, 인어.
귀인께서는 모름지기 빨리 진중에 돌아가셔서 군을 정비하고 큰 공을 세운 후 개선가를 부르시며 서울로 돌아가신다면 제가 얼른 그 뒤를 따르겠나이다.
낭자의 말이 비록 아름답지만 내 뜻은 그렇지 않소. 낭자가 이곳에 온 것이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대 부왕이 나 양소유를 따르게 하신 뜻이니 그저 나를 믿고 따라오시구려. 내가 비록 재주가 없으나 천자의 명을 받아서 백만 군사를 거느리니 남의 태자가 모기같이 하찮소이다. 낭자를 내가 지켜줄 터이니 걱정 마시고 나를 믿으시오. 그리고 달이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 좋은 밤을 어찌 허무하게 지내리오.
어머, 알겠사옵니다. 사람과 귀신 사이에도 통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어찌 저라고 못하겠사옵니까? 귀인을 따르겠사옵니다.
마침내 용녀와 양소유는 잠자리에 나아가니 사랑하는 정이 두터웠다.
헌데 갑자기 다급한 천둥 소리에 수정궁이 몹시 흔들리고 시녀가 급히 고하기를.
남의 제자가 무수한 군사를 거느리고 마침편산에 진을 쪄 양소와 양소유 원수와 싸우고자 합니다.
하하, 이럴 수가. 남의 태자는 어찌 이렇게 무례한가? 한낱 나의 복음을 더럽힐 뿐인데 참으로 분수를 모르는구나.
드디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낭군님.
양소희는 걱정하는 용녀를 뒤로한 채 물 밖으로 솟아오르니 남의 군병이 백욕담을 에워싸거늘 소유도 삼군을 지휘하여 남의 태자와 맞섰다.
양소유는 들어라! 너는 사람의 인연을 가로막아 남의 혼사를 망치고 남의 처자를 겁탈하였으니 맹세코 너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애송이 남의 태자야! 동정용왕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를 따르기로 하늘에서 정한 바가 있으니 나는 다만 천명에 순종할 따름이로다.
무엇이야? 병사들이여! 저 입만 사른 양소유를 잡아와라!
태자와 군사들이 양소유에게 달려드니 양소유는 백옥편을 한 번 들어 1만 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했다. 화살이 모든 군사에게 박히고 태자는 두어 군데 상처를 입어 변신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잡히고 말았다.
건방진놈 같으니 군사들아 어서 용녀에게로 끌고 가자.
용녀는 양소유가 남의 태자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하례하고 일천 섬의 술과 1만 마리의 소로 군사들을 대접하니 모든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즐겨 노래 부르는 소리가 가득 진동했다. 양소유가 용녀와 같이 앉아 남의 태자를 꾸짖었다.
내가 천명을 받아 오랑캐를 평정하니 온갖 신명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거늘 너는 어린아이처럼 나대서 결국 스스로 죽고자 하는구나. 나의 허리에 찬 보검은 옛날 위징 승상이 경하의 용을 뵌 것이니라. 이곳으로 너의 목을 베어 삼군을 호령할 것이로 돼. 아직 회개할 날이 많으니 용서하겠노라. 돌아가 천명에 순종하고 망령된 마음을 먹지 말거라.
소유는 약을 내려 태자의 상처에 발라주고 놓아보내니 태자는 머리를 감싸고 쥐가 숨듯이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상서로운 안개가 자욱하게 끼며 사자가 내달아 고하되
동정용왕이 양장군께서 남의 태자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셨다는 기별을 듣고 친히 하례하고자 하니 응별전으로 공주를 모시고 오십시오.
네, 지금 삼군을 거느려 적군과 대치하였고 동정호가 여기서 말리받기라 가고자 한들 어찌 가겠느냐.
이미 수레를 갖춰 8마리 용이 메고 있으니 반나절이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Ich habe einen Schatz gefunden und er trägt deinen Namen.
네, 고전읽기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나, 마지막 곡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노래 저처럼 독일에서 왔어요. 실바몬 노래 Das Beste입니다.
네, 백운철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혜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서혜정이었어요. 고맙습니다.